만약에 수십조 원이 투자된 최첨단 자율주행 인공지능 시스템이요, 한여름 뙤약볕에 단 1mm 늘어난 플라스틱 조각 하나 때문에 완전히 먹통이 되어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청취자님은 이거 믿으시겠습니까?
아, 그게 참 믿기 힘들지만 현실이죠. 실리콘밸리의 천재 해커들이 막 수백만 줄의 코드를 짜서 만든 거대한 AI 알고리즘도요. 결국 현실 세계로 넘어오려면 그 물리적인 껍데기라는 아주 좁은 병목을 무조건 통과해야만 하니까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칠 주제입니다. 사실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보통 화려한 소프트웨어나 뭐 거대한 데이터 센터 이런 것만 떠올리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코딩이나 인공지능 같은 무형의 기술들이 가장 먼저 주목을 받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청취자님이 당장 내년에 새 차를 산다면 그 차가 세상을 보는 방식의 최전선에는 코딩이 아니라 플라스틱, 금속, 그리고 그 미세한 오차와 매일같이 사투를 벌이는 기구 설계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네, 아주 치열한 현장이죠.
오늘 저희가 진행할 심층 탐구의 바탕이 되는 자료가 2026년 6월 최신 시점으로 작성된 현대모비스 전장 BU 자율주행 센서 기구 및 하드웨어 설계 직무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네, 이름은 길지만 정말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이게 단순한 기업 분석이나 직무 소개를 넘어선달까요? 다가올 미래 모빌리티의 물리적인 뼈대가 도대체 어떤 극한의 조건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걸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렌즈 역할을 하는 자료거든요.
자, 그럼 하나씩 풀어보죠. 이 엔지니어들이 매일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지금 자율주행 산업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변곡점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요.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으니까요.
이게 항상 달려 있었거든요.
네, 아주 상징적인 모습이었죠.
그런데 지금 시장의 흐름은 이 라이다 중심에서 카메라 중심의 엔드투엔드 인공지능으로 급격하게 쏠리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은 그 변화의 속도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포티투닷이 2025년 12월에 공개한 아트리아 AI 모델을 보면 이게 확 체감이 되거든요.
아, 아트리아 AI요?
네, 고정밀 지도 데이터나 그 비싼 라이다 센서를 아예 다 떼어버렸어요. 오직 8대의 카메라와 단 1대의 레이더만으로 도심이랑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시스템을 내놓은 거죠.
와, 8대 카메라에 레이더 하나요?
네. 심지어 당시에 정의선 회장이 직접 판교 일대에서 30분 동안 시험 탑승을 하면서 완성도를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그거네요. 카메라 8대랑 레이더 1대면 사실 요즘 최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렌즈 구성이랑 막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단출한 하드웨어잖아요.
그렇죠. 겉보기엔 굉장히 심플해졌죠?
그러니까 그 비싸고 정밀한 3D 측량 장비인 라이다를 차에 막 덕지덕지 붙이는 대신에 시력이 아주 좋고 운전 경험이 무한대인 사람의 두 눈, 그러니까 카메라에만 운전대를 맡기겠다는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기술의 접근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 이전 자율주행 방식이랑은 아예 인공지능의 뇌 구조 자체가 다른 건가 봐요.
네, 과거의 모듈형 방식은 사물 인식, 경로 계획, 차량 제어를 다 각각 분리해서 처리했거든요.
아, 따로따로요?
네, 카메라가 영상을 찍어오면 이건 보행자고 저건 신호등이다 이렇게 박스를 쳐서 인식시키고 그 다음 모듈이 그걸 받아서 아, 그럼 멈춰야겠네 하고 판단을 내리는 식이었어요.
약간 단계별로 보고서를 올리는 느낌이네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트렌드인 엔드투엔드 방식은 이런 중간 과정이 아예 없습니다. 수많은 주행 영상 원본을 인공지능 신경망에 그냥 통째로 들이부어서 학습시키는 거예요.
아하, 그거 마치 프로 운동선수들의 근육 기억 같은 원리네요.
오, 근육 기억이요?
네, 그 테니스 선수가 시속 200km로 날아오는 공을 칠 때요. 뇌에서 공의 궤적을 계산하고 풍량을 고려해서 팔 근육을 몇 도로 움직여라 이렇게 막 단계별로 연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찰나의 순간에 몸이 먼저 반응하죠.
수만 번의 연습을 통해서 그냥 날아오는 공의 시각 정보가 몸의 반응으로 직행하는 것처럼요. 엔드투엔드 AI도 카메라 픽셀 데이터가 운전대의 조향 각도나 브레이크 페달의 압력으로 다이렉트하게 연결되는 거군요.
와, 아주 적절하고 완벽한 비유입니다. 딱그 원리예요. 그리고 이 노선을 그룹 차원에서 얼마나 확고하게 밀고 있는지는 2026년 1월에 있었던 인사 영입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아, 누구를 영입했나요?
테슬라 오토파일럿 팀 출신인 박민우 사장을 전격 영입했거든요. 테슬라야말로 순수 비전, 그러니까 카메라에 100% 의존하는 노선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아, 테슬라 출신을 데려왔다면 방향성은 진짜 확실하네요. 그럼 여기서 좀 하드웨어를 다루는 관점으로 시선을 돌려보죠. 소프트웨어가 카메라 영상만으로도 이렇게 똑똑하게 운전을 해낸다면 그럼 라이다나 다른 복잡한 센서를 설계하던 엔지니어들은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건가요? 설 자리를 잃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의 현실은 그렇게 한쪽으로만 극단적으로 쏠리진 않거든요.
그래요?
오히려 모든 센서의 기구적인 제약을 다룰 줄 아는 그런 범용적인 설계 역량을 가진 엔지니어들의 가치가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폭등이요? 라이다를 빼는 추세인데도요?
네. 우선 라이다 시장 자체도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중국의 회사이나 로보센스 같은 기업들이 전 세계 고해상 라이다 물량의 8-9%를 장악하면서 엄청난 가격 파괴를 주도하고 있어요.
아, 가격이 많이 떨어졌군요.
네, 과거에는 수천만 원 하던 모듈이 이제 $500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세상에, $500면 진짜 엄청난 파괴력이네요.
게다가 폭우나 폭설 같은 악천후 상황, 혹은 모셔널이 추진하는 로보택시 같은 레벨 4 이상의 완전 자율주행 영역에서는요, 여전히 세 가지 센서, 즉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의 융합이 필수적입니다. 카메라의 시각적인 한계를 보완해야 하니까요.
아, 그러니까 특정 센서 기술이 승리하느냐 마느냐 이런 흑백논리의 문제가 아니군요.
네, 전혀 아닙니다.
카메라를 차체 곳곳에 아주 정밀하게 배치하는 동시에 필요하면 라이다랑 레이더까지 상황에 맞게 엮어내야 하는 아주 복잡한 3차원 퍼즐이 되어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센서 퓨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패러다임 변화를 쫓아가려면 엄청난 컴퓨팅 비용이랑 R&D 자금이 필요할 텐데 기존의 거대한 부품사들은 이 전환기를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궁금해져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회사의 재무 상태와 전략을 보면 이 센서 부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네, 거시적인 흐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2025년 실적을 보면 창사 이래 최초로 매출 6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60조 원이요? 와, 덩치가 어마어마하네요.
외형적으로는 엄청난 성장이죠.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경영진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 1분기 성적표를 보면 당기 순이익이 14.4%나 감소했거든요.
잠깐만요. 덩치는 60조 원으로 커졌는데 내실인 순이익은 줄어들었다고요? 그럼 어딘가에 돈이 크게 새고 있거나 대규모 투자가 집행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합니다. 슬로바키아나 스페인 등에 전동화 신공장을 구축하면서 초기 가동 비용이 크게 잡힌 데다가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 사이클까지 겹친 여파죠.
아, 캐즘이라고 부르는 그 전기차 침체기 영향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이 거대한 자금 압박 속에서 이규석 사장 체제의 현대모비스가 꺼내든 생존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뼈를 깎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대표적인 사건이 2020년 1월에 체결된 램프 사업 매각 MOU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해오던 회사의 전통적인 캐시카우 사업 부문을 프랑스의 글로벌 부품사인 오피 모빌리티의 통째로 넘기기로 한 거죠.
와, 램프면 자동차의 눈이나 다름없고 모비스의 주력 사업 중 하나였잖아요. 그걸 매각한다는 건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AI나 센서 쪽으로 쏠리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엄청 절박한 현금 확보 전략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끌어모은 실탄을 모조리 전장,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틱스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 로보틱스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2026년 1월 CES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있잖아요. 거기에 모비스가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엄청 인상적이었거든요. 자동차 부품사가 이제 로봇의 관절과 근육까지 직접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바로 전략적 확장입니다. 자율주행 센서의 하드웨어를 극한의 정밀도로 다뤄본 그 기계공학 역량이 모빌리티를 넘어서 로보틱스로 확장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수순인 거죠.
방향성은 정말 뚜렷하네요.
그런데요, 다만 이 거대한 전략의 방향전환이 마냥 매끄럽게만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기존 램프 사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좀 현실적인 구조적인 암초를 만났거든요.
아, 원래 거대한 비전을 그리고 조직을 움직일 때는 항상 물리적인 마찰력이 따르게 마련이잖아요. 어떤 마찰인가요?
올해 그러니까 2026년 6월 본계약 체결을 목표로 했던 이 매각권이요. 현재 고용승계 문제를 둘러싸고 노동조합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 직원들 입장에서는 소속이 프랑스 회사로 바뀌는 거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6월 초에는 사무연구직 지회가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인 OP 모빌리티 파리 본사까지 직접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OECD 국제 채널에 공식 이의 제기를 접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죠.
와, 파리 본사까지요. 갈등이 꽤 심각한가 보군요.
네, 전략적인 방향성은 AI와 로보틱스를 향해 뚜렷하게 맞춰져 있지만요. 수만 명의 인력이 얽힌 거대 기업의 실행 과정에는 이런 노사 마찰이라는 현실적인 변수가 얽혀 있다는 점, 그래서 아직 최종 본 계약이 매듭지어지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도 이 산업을 이해하는 구조적인 맥락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청취자님들께서도 이 점은 객관적인 사실로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영진의 명확한 방향성과 또 고용 안정을 지키려는 노조의 현실적인 우려가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 거죠. 거대한 비전을 그리는 것과 그걸 현실의 땅 위에 안착시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걸 진짜 잘 보여주는 사례네요.
맞습니다. 현실은 늘 복잡하죠.
자, 그럼 그 현실의 땅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시선을 약간 렌즈 중 잠기듯이 확 좁혀보겠습니다. 회사가 전사적인 재원을 끌어모아서 베팅하고 있는 핵심 부서, 바로 전장 비위에 소속의 센서 기구 설계 엔지니어들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앞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랑은 완전히 다른 싸움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물리 법칙들이랑 싸우고 있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렸듯 이분들은 코드를 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카티아라는 3D 설계 프로그램을 무기로 삼아서 센서를 감싸면 하우징이나 차체 고정하는 브라켓을 만드는 그야말로 기계공학의 최전선에 서 있는 분들이죠.
하우징이란 브라켓이요? 그냥 꼽대기나 지지대 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센서마다 극복해야 하는 물리적 제약이 완전히 다릅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예를 들면 어떤 제약들이 있죠?
레이더를 한번 볼까요? 레이더는 전파를 쏴서 반사된 신호를 읽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차체 바깥으로 그 기계를 흉하게 노출시킬 수는 없으니까 레이돔이라는 플라스틱 커버 뒤에 숨기게 됩니다.
네, 보통 차 범퍼 쪽에 매끈하게 가려져 있죠.
그렇죠. 이때 설계자는 레이더 주파수의 파장을 다 계산해야 합니다. 그 파장이 반사되거나 굴절되지 않고 그대로 투과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 커버의 두께를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조율해야 하는 거예요.
와, 잠깐만요. 마이크로미터 단위요? 그냥 플라스틱의 두께 하나가 전파의 직진성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군요.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게다가 두께만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차들은 도색도 엄청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막 반짝거리는 펄 들어간 색상도 많고요. 그 페인트는 문제가 안 되나요?
아주 치명적입니다. 만약 디자인 부서에서 펄이 들어간 금속성 도료를 쓰겠다고 하면요. 전장비우 엔지니어들은 기를 쓰고 막아야 합니다.
왜요? 색깔 예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도료 안에 들어있는 미세한 금속 입자 하나가 전파를 튕겨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율주행 시스템에 갑자기 블라인드 스팟, 즉 사각지대가 만들어져 버립니다.
와, 세상에. 디자인 부서랑 맨날 싸우겠네요.
매일이 전쟁이죠. 그리고 카메라는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카메라는 어떤데요?
렌즈와 이미지 센서 사이에 미세한 광축 틀어짐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이걸 광학정렬 공차라고 부르는데 이걸 완벽하게 막는 게 이들의 핵심 임무입니다.
오, 공차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네요. 청취자님도 집에서 그 이케아 같은 조립식 가구 맞춰보신 적 다들 있으실 거예요.
네, 조립 가구 많이들 쓰시죠.
그거 조립할 때 서랍장 나사구멍이 1mm만 어긋나도 나중에 서랍이 뻑뻑해서 안 닫히고 엄청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아기가 안 맞으니까요.
그런데 자동차는 그런 부품이 수만 개가 맞물려 돌아가니까 그 미세한 오차들이 이리저리 겹치고 막 쌓이는 공차 누적 현상이라는 게 발생하겠네요. 그걸 톨러런스 스택업이라고 부르던가요?
정확히 그겁니다. 게다가 자동차는 거실에 얌전히 놓여있는 가구가 아니잖아요. 한여름에 뜨거운 아스팔트 열기를 받으면 플라스틱 브라켓이 0.5mm 정도 열팽창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 플라스틱이니까 늘어나겠네요.
네, 거기에 엔진에서 오는 진동, 거친 노면을 달릴 때 충격까지 더해진다고 상상해보십시오.
끔찍하네요.
그 미세한 공차 누적 때문에 카메라 광축이 아주 조금만 틀어져도요, 인공지능은 허공을 보고 보행자라고 환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니면 멀쩡한 길에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버릴 수도 있고요.
아, 이게 AI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인 눈이 틀어져서 생기는 환각이군요. 듣고 보니까 이 직무는 진짜 최신형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10년 동안 롤러코스터 앞자리에 매달아두는 거나 진비없네요.
맞아요. 정말 가혹한 환경입니다.
매일 그 덜컹거리는 진동 견뎌야지, 엔진룸 엄청난 열기 버텨야지, 게다가 세차장 가면 고압수 막 뿌려대잖아요. 한겨울엔 폭설 맞고, 그 ISO 20653 규격 수준의 완벽한 방수랑 방진 설계까지 다 해내야 하잖아요.
네, 이 극한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견뎌내기 위해서요, 엔지니어들은 카티아 프로그램 안에서 열역학, 재료역학, 유체역학을 전부 동원합니다.
종합 예술이네요, 진짜.
열을 빨리 빼내기 위해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으로 방열 구조를 짜고요. 또 턱중 주파수의 진동이 카메라 렌즈로 전달되지 않게 하려고 플라스틱 뼈대 사이에 진동을 분산시키는 리브라는 구조물을 미세하게 덧대는 작업을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1mm의 뼈대를 깎고 붙이는 사투군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진동 잡기가요, 단순한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서 회사의 명운을 좌우하는 법적 규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규제요? 갑자기 법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죠? 기술 설계하자가요?
유럽에서 2024년부터 2026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아주 강력한 규제가 하나 있습니다. GSR2라는 규제인데요.
GSR2요? 그게 어떤 내용인데요?
이제 유럽의 차를 팔려면 속도 표지판을 완벽하게 인식해서 운전자에게 경고해주는 지능형 속도 보조 기능이 의무적으로 탑재되어야 합니다.
표지판 인식 기능이 필수가 된 거군요.
네. 만약 설계자가 브라켓 설계를 잘못해서 고속주행 중에 막 진동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진동에 카메라가 흔들려서 표지판의 80이라는 숫자를 60으로 잘못 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휴, 아찔한데요?
그 차는 단순히 아 품질 불량이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유럽 전역에서 아예 판매가 금지되는 철대를 맞게 됩니다.
와, 진짜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손가락만한 플라스틱 브라켓 진동 설계 하나를 잘못하면 유럽 수출이라는 조 단위의 비즈니스가 단박에 셧다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어마어마한 책임감을 지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어깨가 무거운 자리죠.
잠깐만요, 전문가님. 여기서 제가 보고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약간 앞뒤가 안 맞는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눈에 띄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이 보고서에 2026년 4월 기준 채용 섹션을 보면요. 모비스의 인재상이 4C라고 딱 명시되어 있어요.
네, 4C 맞습니다.
협력, 도전, 창의, 융합. 그러니까 회사는 세상을 뒤엎을 파괴적이고 창의적인 혁신을 구성원들한테 강렬하게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계속 도전해라, 창의적으로 생각해라 하면서요.
채용 브랜딩이나 대외적인 선언에서는 을에 등장하는 아주 혁신적인 키워드들이죠.
그런데 방금 설명해 주신 그 전장 비유 설계 엔지니어의 핵심 역량을 들어보면요. 철저하게 만약 최악의 오차가 겹쳐서 센서가 흔들리면 어쩌지? 여름에 플라스틱이 늘어나면 어쩌지? 이걸 1분 1초마다 고민해야 하는 극단적으로 보수적이고 안전지향적인 마인드셋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실패를 방어하는 게 먼저니까요.
게다가 설계도면 하나 바꿀 때마다 그 PLM 시스트를 통해서 까다로운 이력 관리를 거쳐야 하고 EO, 그러니까 설계 변경을 발행해야만 하는 엄청 숨막히는 규율 속에서 일하잖아요.
절차가 아주 엄격하죠.
창의적으로 과감하게 도전해라 라는 회사의 기조랑 티끌만한 공차도 용납 못해 무조건 규정대로 해 라는 이 실무의 성격, 이 둘 사이에 너무 거대한 모순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아주 날카롭고 훌륭한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순의 의문을 품는 것이 바로 이 산업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첫걸음이거든요. 그 모순 자체가 이 직무, 나아가서는 자동차 하드웨어 제조업이 존재하는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모순이 본질이다. 무슨 뜻이죠?
거시적인 비즈니스 전략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의 영역에서는 당연히 4C에 입각한 파괴적 혁신이 필요하죠. 실리콘밸리식으로 빠르게 실패하고 수정하는 방식이 통합니다.
그렇죠. 앱 만들 데가 버그나면 그냥 패치 업데이트하면 되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그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코드를 아스팔트와 눈보라가 치는 물리적 현실로 깔아내리는 그 양산 단계로 오면 게임의 법칙이 180도 바뀝니다. 하드웨어로의 결함은 사람의 목숨이랑 천문학적인 리콜 비용으로 바로 직결되니까요.
아까 그 10년 동안 롤러코스터에 태워야 하는 물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물건이 빠르게 실패해버리면 그냥 대참사가 벌어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제조업의 본질은 기가 막힌 시제품 한두 대를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수백만 대의 차량을 한 치의 오차 없이 동일한 품질로, 심지어 아주 경제적인 비용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수백만 대를 똑같이요?
네. 여기에는 철저한 검증과
뼈를 깎는 보수적인 규율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소에서 카메라를 이 각도에 달면 AI가 세상을 훨씬 잘 볼 겁니다 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던지면요?
생산 라인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거기 달면 비 올 때 습기 차고 조립 단가가 3배나 비싸집니다 하면서 현실적인 방어막을 확 치는 거죠.
아, 창과 방패의 싸움이네요.
맞습니다. 전장비유 기구 설계 엔지니어는 바로 이 두 가지 엄청난 압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혁신이라는 엑셀러레이터와 품질이라는 브레이크를 동시에 조율해야 하는 거죠.
진짜 스트레스 엄청 받겠는데요?
그래서 진짜 핵심 인재는 이 모순을 못 견디고 튕겨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타 부서와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그 혁신적인 요구사항을 물리적 제약 안에 기어코 우겨넣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현대모비스가 요구하는 인재상 중 융합의 진짜 의미일 겁니다.
와, 머릿속에 퍼즐이 확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결국 진짜 혁신이라는 건 아이디어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아이디어를 깎고 다듬어서 혹독한 현실의 물리법칙 안에 구겨넣는 그 지루하고 치열한 과정 속에 숨어 있었던 거네요.
네, 그게 바로 하드웨어 엔지니어링의 진정한 매력이자 가치죠.
어느덧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를 한 줄로 꿰어볼 시간이네요. 청취자님, 오늘 우리는 거대한 부품 제조사가 라이다에서 엔드투엔드 AI로 넘어가는 이 자율주행의 거친 파도 위를 어떻게 항해하고 있는지 지켜봤습니다.
아주 격동의 시기죠.
네, 그 과정에서 전통 사업을 과감히 떼어내서 현금을 확보하고 로보틱스라는 새로운 근육을 치워가는 거시적인 전략도 짚어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웅장한 미래 전략의 성공 여부가 결국은 플라스틱의 열팽창을 계산하고 1mm의 공차를 잡아내기 위해 진동과 싸우는 기구 설계 엔지니어들의 손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무형의 데이터와 코드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라고들 막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담아내는 견고한 하드웨어의 패키징 없이는 어떤 천재적인 AI도 도로 위를 안전하게 달릴 수 없다는 그 기계공학의 묵직한 진가를 재확인한 셈입니다.
청취자님, 내일 아침 출근길에 앞서가는 차들을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범퍼 그릴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진 네모난 레이더 커버나 앞유리 룸웨어 뒤에 조그맣게 자리 잡은 카메라 렌즈를 볼 때마다요. 아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감각이 깨어나실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면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 얇은 플라스틱 커버 하나를 통과하는 주파수를 계산하고 진동을 잡기 위해서 카티아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밤을 지새웠을 엔지니어들의 고뇌가 거기에 확 겹쳐 보이실 테니까요.
도로 위의 모든 부품에는 누군가의 치열한 고민이 담겨 있죠.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청취자님 스스로 곱씹어볼 만한 두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아까 전문가님이 앞서 시장의 무게추가 사람의 신경망처럼 영상을 통째로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엔드투엔드 AI로 넘어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기술의 패러다임이 그렇게 바뀌고 있죠.
만약에 머지않은 미래에 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뇌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완벽에 가까운 영상 판독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때 자율주행차가 마주할 가장 치명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약점은요. 영화에 나오는 천재 해커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이나 수백만 줄의 코드 속에 숨어있는 치명적인 소프트웨어 버그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어쩌면 앞차가 밟고 지나가면서 튀어오른 조약돌 하나가 플라스틱 렌즈 커버에 낸 1mm의 얕은 흠집, 혹은 한여름밤 시골길을 달리다가 하필 렌즈 정중앙에 탁 하고 터지면서 말라붙어버린 작은 벌레 한 마리가 아닐까요?
와, 그거 정말 소름 돋는 상상이네요. 결국 세상을 보는 창문 자체가 가려지면 AI도 장님이 되는 거니까요.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이 제 아무리 신의 경지로 발전한다고 해도요.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결국 가장 바깥에 노출되어 있는 물리적인 껍데기가 모든 것의 생사를 결정할지도 모른다는 사실. 세상의 어떤 고차원적인 인공지능의 코드도 눈앞을 가리는 이 물리적인 한계를 덮어버릴 수는 없다는 점을 청취자님들도 오늘 하루 한 번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 세계의 중력과 마찰력은 절대 코드로 무시할 수 없는 법이죠.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자료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심층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